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곧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한 목소리로 강력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31일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기자, 함지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연경입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북한군 파병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최전선인 쿠르스크에 이미 투입됐거나 투입이 임박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1월부터는 실전에 투입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0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까지 북한 병력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고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며칠 내로 교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 볼때 11월에는 최전방에 배치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 군 간의 교전이 발생하고 또 사망자도 나올 개연성이 커 보이는데요.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 그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까지 나온 미국 정부와 또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 10월 8일부터 파병을 시작했는데요. 당초에는 12월까지 한만명 정도가 러시아에 파병될 예정이었으나 아마 중간에 그 수송을 좀 빨리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10월 말까지 최소 8천 명 이상의 병력이 지금 러시아에 도착을 했고요. 이들은 그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훈련장에서 러시아제 군복 또 소총 이런 군 장비를 지급받고 최전선인 러시아 서부 그 쿠르스크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볼 점이라면은 북한군이 사실 이것이 외국이니까요. 파병이 되려면은 최소 그 블라디보스토크든 어디든 그 도착을 해서 최소 한 3, 4주 정도는 그 훈련 또 적응 훈련을 받고 새 장비를 운용해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상식적인 일인데요. 앞뒤를 따져볼 것 같으면 북한군은 그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1, 2주 안에 최전선으로 이동해서 전장태에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이 그 적응이 안된 상태로 최전선에 배치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중에는 쿠르스크에서 아마 우크라이나군과 배치된 북한군 간의 실전이 벌어지고 아마 교전 발생하고 사상자도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군이 배치된다고 하는 크루스크는 어떤 곳인가요?
네, 우선 쿠르스크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격전을 벌이는 곳입니다. 러시아 영토인데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급습하면서 이 쿠르스크 주의 일부 마을을 현재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지금 이곳을 탈환해야 하는 그 처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한 것은 그 다른 격전지인 돈바스와 도네츠크의 그 러시아 군대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본토를 공격하면 러시아가 격전지의 병력을 그 쿠르스크 주로 이동시킬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쿠르스크 지역을 북한군이 맞게 된다면 러시아는 이 격전지에서 이 계속 전투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래서 따라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일종의 묘수를 낸 것인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군을 활용하면서 이또 다른 묘수로 대응한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31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 이름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들이 러시아군의 일원으로 전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독립적인 북한군으로 전투를 하는 건가요?
네, 러시아에 파병된 이제 북한군을 누가 지휘하느냐, 그러니까 작전 지휘권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보도와 정황을 볼 때, 북한에서 그 특수군 사령관을 지낸 이제 김영복 등이 이제 파견됐다고 하지만 이들이 북한군을 그 러시아에서 독자적으로 지휘하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북한군은 아마 그 러시아 편제에 들어가고, 파견된 그, 북한군 장교 또는 장성들도 이 중에서 일종의 그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 근거를 들어보면요. 최근에 국정원이 그 밝힌 내용을 보면 러시아군이 그 북한군을 상대로 포격, 발사 이런 그 러시아 말 이런 표현 단어 이런 것을 가리키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 북한군이 독립적으로 싸우는 부대로 편제가 된다면 이런 말을 굳이 가리킬 필요가 없는데, 러시아군의 현성이 함께 돼서 거기에 일원으로 싸우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 이것을 지휘를 하려면 말이 소통해야 되니까 아마 이런 단어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북한군이 그 러시아군에 들어가서 혼합 편제돼서 전투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이렇게 혼합 편제가 되면 러시아군과 그 북한군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돼서 전투 효율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그 사상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폭풍 군단으로 불리는 북한의 11군단 특수부대 병력 만여 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들의 전투 역량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폭풍 군단은 특수 작전을 하는 부대입니다. 언론 등은 이 폭풍 군단이 적의 후방에 침투해 인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인질로 잡는 그런 임무도 맡았었다. 뭐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이 최정예 특수부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이 산악지형인 그 남한에서 이 침투해 이 암살과 이 기반시설 파괴 등을 수행하는 훈련을 해온 것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근데 그 미국 언론들은 이들 폭풍 군단 군인들이 이 가장 훌륭하거나 이 뛰어난 군인들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뭐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이들 군인들이 1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다소 어리고 애틋하는 뭐 그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투 경험 물론 이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들 부대원들이 결국 총알받이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군 보급품을 받는 영상이 공개가 됐죠. 영상을 보면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라, 나오라, 야, 뭐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북한군은 왜 군복을 갈아입고 신분을 감추는 걸까요?
그것은 뭐 북한과 러시아가 설명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북한과 러시아가 아마 처음부터 파병을 그 비밀리에 붙이자 이렇게 그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그 불법 침략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그 불법 침략 전쟁을 돕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고 또 북한이 파병하는 것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또 러시아의 그 전범행위에 동참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북한과 러시아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논의할 적에 이것은 그 알리지 말고 비밀리에 붙이자 아마 이렇게 그 합의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개 다른 나라에 무슨 평화유지군으로 파견이 된다든가 또는 과거 그 한국군이 월남전에 파견될지에도 한국군은 전부 다 자신들의 군복, 자신들의 총 이런 것을 들고 한국군 독립편제를 싸웠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군복으로 갈아입고 또 러시아의 위조된 신분증을 받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군의 파병을 그 정상적인 파병으로 그 보질 않고 용병 그러니까 북한이 일종의 그 외화벌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그 병력을 러시아에 팔아넘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의 이와 관련해서 김영은 국방장관은 최근 그 국회 그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총알받이로 팔아넘겼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내부적으로 파병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는 북한 내 언론도 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지난 25일 이 대외 매체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국제 보도계가 여론화하고 있는 우리 군대의 대러시아 파병설에 유의했다. 그러면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 파병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대내 매체들은 이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부 주민들에게 이 관련 내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러시아로 파견된 군인의 가족 등의 이 반발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파병 군인 가족들을 이 집단 이주, 격리시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언론을 보면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이 월 2,000달러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렇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국정원 등이 그 국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군인이 월 2,000달러, 그리고 군인 외에도 아마 북한의 그 노동자도 아마 그 파견이 됐는데 노동자는 아마 월 800달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파견된 북한 군인과 노동자들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이 그 군인과 노동자들을 그 러시아로 파견한 것은 일종의 돈을 벌기 위한 외화벌이를 위한 일꾼으로 이제 파견한 것인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 당국이 그 당사자들 대신해서 그 돈을 받거나 또 충성의 자금 이런 명목으로 돈을 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과거 그 북한에서 운영했던 개성공단을 경우를 보더라도 한국 당국이 이제 돈을 달러를 그 주죠. 그리고 원래 그 북한 노동자들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북한 당국 즉 노동당이 그 돈을 전액 다 받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그 참전 군인들도 그 돈을 직접 받고 싶어 하겠지만 아마 그 북한 당국이 노동당이 중간에서 그 돈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떼가고 북한의 참전 군인과 노동자들은 별 혜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의 전투기, 핵기술, ICBM, 잠수함 등을 지원할까요?
물론 현재로서는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사안인 것은 분명하죠. 또 상식선에서 그럴 것으로 보는 것도 이게 합리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최근 그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러시아를 지원한 대가로 북한과 이란이 무엇을 제공받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이 좀 미국의 지적이었습니다. 그 밖에 군축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도 각국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첨단 기술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분명 북한으로서도 이 파병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인 만큼 러시아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줄수 있다는 것인데요. 핵기술이나 ICBM, 잠수함, 이 모두 이 북한이 개발해온 것들이죠. 물론 러시아는 이를 완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고 또 도움도 줄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로의 필요를 이 채워주는 이 과정이라면 이 북한은 병력을, 이 러시아는 첨단 기술을 이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가 30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공개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3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에 러시아 파병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는데요. 여기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We urge Russia not to take these steps. Should DPRK soldiers be used in the battlefield, this would mark
우드 대사는 북한군 병력 만 명이 러시아 동부로 이동 중이고 이들이 곧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그런 단계를 밟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전장 투입은 분쟁을 더욱 심각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북한군 파병 결정은 이미 5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러시아가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기자, 로버트 우드 미국 대사의 말대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것으로 일종의 전범 국가가 되는 것일 텐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왜 파병을 결정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한세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우선 그 경제적인 측면, 또 군사적 요인, 외교 안보 측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는 그 북한군 병사 1인당 그월한 2,000달러씩 그 돈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2,000달러면은 뭐 한국이나 미국 기준으로 하게 되면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북한한테는 이것은 큰 돈입니다. 북한의 그 북한 주민들이 대개 한 달에 1인당 그 받는 월급이 1달러가 채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달러면 상당히 큰 돈이고요. 총병력을 만 명으로 치게 되면은 1년간 받는 돈이 한 북한이 2천만 달러를 받게 되는 거니까요. 북한으로서는 이 같은 외화벌이 이것을 위해서 갔다. 이걸 파병을 결정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사적인 측면인데요. 북한군이 그동안 뭐 병력이 한 100만 명 된다고 그러고 뭐 훈련도 많이 한다 그렇습니다만은 지난 사실 그 6.25 전쟁 이후로는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러시아에 파견이 돼서 싸우게 되면은 물론 사상자가 발생하겠습니다만은 실전 경험이 생겨서 군사력이 강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여태까지 이제 북한은 러시아에 주로 포탄 이런 것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이 석유, 식량 이런 것을 받았는데 이렇게 실제로 그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 가서 싸우고 또 희생이 되고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반대급부를 많이 큰 것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서는 그걸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원하는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또 핵추진 잠수함 정찰 위성 이런 기술 또 북한이 원하는 전투기 잠수함 이런 것을 달라고 그러면 러시아도 이것을 그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외교안보 측면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역시 그 동북아의 정세 구조를 보면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금 한 것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러시아와 북한 이런 구도였는데요. 이것에 그 북한이 파병을 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북한한테 유리한 외교적 입지가 되고 북한으로서는 외교적 고립 또 군사적 지원, 군사력 강화 또 경제적 이득 확보, 외화벌이 이런 서너 가지 이유를 노려서 파병을 결정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바실리 네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참석해 발언을 했는데 함 기자, 이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네반자 대사는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서방 나라들이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서방국은 젤렌스키 정권을 돕느냐 뭐 이런 주장도 펼쳤는데요. 그러면서 이를 결함 있는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군사력과 정보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파병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이 네반자 대사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유도 무기를 갖춘 정찰 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절망적인 야망 속에서 미국 주도 정보와 이 대결을 추구하는 서방의 선동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장기전과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러시아와 북한의 발언에 미국은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 활동이라며 이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이 차원이 다른 문제다. 뭐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도 발언을 했죠.
발언을 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이날 대체로 그 미국 대사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로는 그 북한의 그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강한 어조로 규탄을 했고요. 또 황중국 대사는 같은 한민족으로서 북한의 젊은이들이 용병 일종의 총알바지로 팔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서글프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역시 그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북한의 그 러시아 파병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파병을 막으려면 가장 큰 지렛대를 가진 중국이 나서야 할 텐데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중국의 반응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이 비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북한과 러시아를 옹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1일 그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린젠 대변인은 북러는 두 독립 주권 국가로 양자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그들 자신의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양자 교류 협력의 구체적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각 당사국이 정치적 해결에 힘써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러시아에 빼앗기고 있고 이것을 중국이 달갑지 않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의 김용현 국방장관이 이날 펜타곤에서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안보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여기서 오스틴 국방장관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Seeing them outfitted with Russian uniforms and provided with Russian equipment. And I am increasingly concerned that the Kremlin plans to use these North Koreans.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그들이 러시아 군복을 착용하고 러시아 장비를 제공받은 것을 보고 있다면서 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크루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전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 북한군 병력을 사용할 계획을 점점 더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한국 국방장관입니다.
지금 이게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행위에 야합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김정은이가 자기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군대를 총알받이 용병으로 쓴 용병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이고 전쟁 범죄 행위.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북한군의 파병으로 일어난 이후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는 김정은이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북한군 파병을 적극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발표된 공동 성명을 보면 그동안 북한의 줄곧 요구해왔던 비핵화란 단어가 빠졌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30일 나온 그 한미 안보협의회 SCM 공동 성명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아, 과거 그 한미 간의 그 안보협의회 이런 걸 열면은 거의 뭐 반드시라고 할 만큼 2016년 이후 9년간 빠짐없이 그 북한 비핵화 이런 말이 표현 이런 단어가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언론이 그 사설을 쓰고 상당한 그 의문을 표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날이죠. 그 한미 안보협의 다음 날인 31일 날 한국과 미국의 그 외교 국방장관이 만나서 2+2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그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이 같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는데 이것은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그 6번이나 그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 또 미사일 이런 것이 상당히 고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그 표현이 빠진 것과 별도로 미국의 그 관료들 한반도 또 아시아를 다루는 그 관리들 중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미 사실상 어려워지거나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들 그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상황을 작전 계획에 반영해 대응하기로 했다는데 이거에 무슨 얘기인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스틴 장관과 김용현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이 향후 연합연습에는 이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작전 계획을 토대로 진행되는 이 연합연습에 포함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까지는 작전 계획에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연합훈련 때 이를 연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북한의 핵을 이 대응하는 방식이 이 미국의 확장 억제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이 핵무기 사용 권한이 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보니 한미 연합사령부가 이 북한의 핵 공격에 이 핵으로 대응한다는 이 작전 계획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인데요. 이번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를 통해 이 관련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변화에 대해 이 북한의 노골적인 핵 선제 공격 위협이 이 상황을 달라지게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31일 오전 7시 10분께 평양 근처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닷새 앞두고 ICBM을 발사한 것인데 최 기자, 이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북한이 이제 발사한 의도 이런 것인데요. 한 두세 가지로 그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발사 타이밍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닷새 앞두고 ICBM, 굉장히 장거리 미사일이죠. ICBM을 발사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역시 그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무기를 갖고 있고 실제로 이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같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미국에게는 자신들을 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 이런 것을 깔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이 그 고각 발사를 했다는 겁니다. ICBM을 쏘긴 했는데 이것을 거의 90도 각도로 곧장 위로 쐈기 때문에 동해에 떨어졌는데요. 만일 ICBM이 그 하와이 근처나 또 일본 열도를 넘어갔다면 상당한 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각 발사를 해서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으로서도 필요 이상으로 미국을 자극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 같은 메시지,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간접적으로 그 위협하는 그런 정도의 그 위협을 가하겠다. 이것을 아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 내부 요인입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북한도 12월이기 때문에요. 12월이면은 노동당 그 전원회가 열려서 한 해 자신들이 한 모든 그 정치적, 경제적, 그 업적 이런 것을 평가하는 총화를 하는데요. 북한으로서도 이제 ICBM을 쌓았기 때문에 핵무력 완성을 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그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그 보여주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그 ICBM을 완성시키는 이것은 북한의 오래된 그 군사 기술적 목표입니다. 이것을 북한이 그 공식적으로도 여러 번 완성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요. 이것은 오래된 북한의 장기적인 목표를 자신들이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함 기자, 북한이 신형 고체 추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날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화성 19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화성 18형이 최신형이었는데 이번엔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한 것입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이 사용 여부 등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고체 연료 이 추진 미사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화성 18형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이었는데 이번 19형은 비행 시간이나 이 정점 고도 등이 화성 18형을 뛰어넘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기존 화성 18형을 이 개선했다면 이 고체 연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염의 이 색과 형태가 이 고체 연료의 특성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발사 당일 이 북한이 고체 추진 ICBM을 발사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했는데요. 이 고체 연료 여부가 우선 좀 중요한 점을 좀 짚어보면 이 고체 연료일 경우에는 이 연료 주입 과정이 생략돼서 발사 준비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준비 없이 바로 쓸 수 있어서 이 그만큼 이 선제 타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고체 추진 ICBM인지 여부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 직후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주장은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북한도 이에 대응해서 핵과 ICBM을 만들어서 발사했다 이런 이제 주장인데요. 미국과 한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북한을 위협하거나 공격하겠다 이런 행동이나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북한은 그 한국과 미국이 연례적으로 벌이는 훈련을 북진 연습 훈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지난 50년간 연례적으로 훈련을 했지만 북한 영토에 훈련을 하면서 총 한 번 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북한이 스스로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 틀린 주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거꾸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그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것은 북한 때문입니다.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 같은 경우에 2년 전이죠. 북한이 그해 39번이나 미사일, 단거리, 중거리 ICBM을 발사했습니다. 아, 그렇게 그리고 아, 그해 또 남한을 겨냥을 해서 항구를 겨냥해서 핵을 선제 공격하겠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핵을 명기를 하고 공격하는 것을 그 명시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북한이고 이 같은 그 모든 그 긴장 고조 그리고 자신들이 그 자위를 위해서 이런 것을 개발했다. 이것은 그 전혀 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일종의 그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려주시죠.
네,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대규모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공군이 F-35A와 F-15K 등을 그리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선 F-35B 그리고 F-16 등 총 11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했는데요. 합참은 이 해당 훈련 사실을 알리면서 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모사한 이 표적을 F-15K가 공격해 폭파하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은 이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한국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ICBM 발사는 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도발이라고 규탄하면서 이 새로운 대북 독자 제재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그 15종의 물품을 감시 대상으로 이 지정한 건데요.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 북한의 이 ICBM 발사를 또 규탄하고 또 불법 도발을 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이 대북 경고 성명도 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사일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다 보니까 좀 강하게 강한 톤으로 대응하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안찬영 합참 작전부장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북한 개인 11명과 4곳의 기관을 이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독자 제재는 이 관부 게재를 거쳐 6일부터 적용되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어쨌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발사에 대한 이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추가 제재 대상에 이 포함된 인물 중에는 이 주 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를 지낸 최광수를 비롯해서 이 박춘산, 이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국장 등 이런 인물들이 포함이 됐는데 이들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롯해서 이 북한 정권을 위한 이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또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이 북한의 이 금융보험회사인데요. 이 노동당 39호실과 연계돼 있다. 이 외교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39호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인 비자금을 조달, 관리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철민 주중 북한 대사관 이 3등 서기관도 포함됐는데요. 최 3등 서기관은 탄도미사일 부품과 군용 민수용 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의 조달을 촉진했다. 그리고 또 북한 노동자 1,000명 이상을 중국에 파견하는 데도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외교부는 좀 분석했습니다. 또 림성순, 세네갈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전 대표 등 이 3명은 이 세네갈에서 이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에 관여했고 또 이 동방건설, 이 빠띠성 주식회사, 이 금릉총회사, EMG 유니버설 오토 등 기관 4곳도 이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이들 회사들은 이 과거 이 BOA가 세네갈에서 이 현지 취재를 통해 북한 만수대 창작사로부터 건설 노동자를 이 조달받아서 대북 제재를 위반한 그런 기업들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했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ICBM을 발사하자 미 백악관은 즉각 그 규탄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션 세벗 백악관 국가안보부의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북한이 주민들의 안위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런 위반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에는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까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분석이 최근 다시 나오고 있어서 조금 주목되는 건 사실인데요. 앞서 한국국방정보본부는 30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 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그 ICBM을 쏘기 하루 전에도 이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ICBM을 쐈죠. 따라서 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이 준비가 끝났다는 분석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지역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배경과 의미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함지아 기자,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여성 주인공은 여성 마라토너 두 명인데요.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마라톤 대회 중에서도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에서 각각 신기록을 세운 여성들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세계 신기록이고요. 두 번째 선수는 미국 신기록 보유자인데요. 도성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문입니다.
네. 바로 지난달에요. 이 6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네.
여기서 여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세계 6대 마라톤이라고 하면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네. 뉴욕 마라톤, 시카고 마라톤이 있고요. 네. 영국의 런던 마라톤, 일본 도쿄, 독일의 베를린 마라톤까지를 포함합니다.
네.
지난 10월 13일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요. 말씀하신 대로 여자부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나왔는데요. 이게 또 초인적인 기록이어서 화제입니다.
네. 실현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초인적이라고
그럼요.
했을 텐데요.
인간을 초월한 거죠.
그렇죠. 100m 달리기도요. 9초 한 초반대까지를 사람의 한계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국가대표 마라토너 우사인 볼트 선수가 9.58초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9초 초반대라는 말은요. 인간의 그 생리학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9초를 넘기게 되면 그러니까 9초보다 더 빨리 뛴다면 장기적으로 심장과 근육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네.
단거리 달리기는 장거리 달리기와는 아주 다르겠지만요.
네.
마라톤의 경우는 남자 선수의 한계는 1시간 58분 5초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록은 2시간 35초입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시카고 마라톤에서 케냐의 켈빈 킵툼 선수가 세운 세계 기록인데요.
네.
비공식 실험에서는 이 한계점에 이른 선수도 있습니다만 공식 마라톤 대회에서는 코스하고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록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열렸던 이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여자 마라톤의 한계를 뛰어넘은 선수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생리학적인 한계를 다시 얘기하는데요. 여자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는 2시간 05분 31초가 한계입니다.
네.
현실적인 한계는 2시간 10분이고요. 그런데 지난달 시카고 마라톤에서는 케냐의 여자 마라톤 선수가 2시간 9분 56초를 기록하면서 2시간 10분대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예. 자,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네. 올해 30살의 아프리카 국가 케냐 선수 루스 체푼게티 선수입니다.
네.
체푼게티 선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아주 뛰어난 성과를 보여왔던 선수인데요. 2019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받았고요.
네.
2021년에는 하프마라톤 세계 기록 세운 바 있습니다.
네.
그때 기록이 1시간 4분 2초인데요.
네.
이 기록은 나중에 깨지긴 했습니다만 특히 시카고 마라톤과 인연이 있었는지 2021년, 2022년 그리고 이번에 2024년에 우승하면서 명실상부한 마라톤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자 10월 13일 열렸던 시카고 마라톤 대회 당일 경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시카고 대회 2년 연속 우승을 했던 선수라서 관심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그 시카고 마라톤 대회가 무려 5만 명이 참여했고요. 이번 마라톤 대회가 그 시카고 마라톤 역사상 가장 많은 참가자 수,
네.
또 가장 많은 완주자가 나온 대회여서 그 자체로도 기록적이었습니다.
네.
자, 주인공 체푼게티 선수. 출발 첫 5km를 15분에 통과를 했습니다.
네.
뛰어난 페이스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러더니 1시간 4분 16초 만에 마라톤 중간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네.
이 기록은 미국 내 마라톤 대회에서 여자 마라토너가 기록한 가장 빠른 하프 마라톤 기록입니다.
네.
하지만 체푼게티 선수는 후반부 들어가면서 좀 불규칙한 그런 페이스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승점까지 온 힘을 다해서 버텨내면서 2시간 09분대라는 기록을 세운 첫 여성 마라톤 주자가 됐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들어온 에티오피아의 수투메 케베데 선수. 이 선수보다 무려 7분 이상이나 빨랐습니다.
와, 7분 차이라면 엄청난 건 아닌가요?
그렇죠. 대단하죠.
네. 네. 지금 이 기록이면은 1마일, 그러니까 1.6km를 한 5분 만에 뛴 셈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100m도. 자, 그럼 개인 기록으로 봤을 때 이전 기록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그 본인의 종전 최고 기록보다 4분 22초나 빨랐습니다.
네.
아, 올해 세운 신기록은 지난해 에티오피아 선수가 역시 6대 마라톤 중 하나인 독일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운 이 세계 기록 2시간 11분 53초도 깬 것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신기록 소식을요. 세계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약간의 논란도 있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뭐 간단하게 말하면 도핑 의혹이 다시 나온 겁니다.
아.
이 도핑이라는 게 경기의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서 약물을 먹거나 주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그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흥분제, 호르몬제 등의 약물을 먹거나 주사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루스 체푼게티 선수의 대리인 그러니까 선수들의 경기와 기록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에이전트가
네.
이전에 도핑 사건에 연루된 선수를 관리했던 경력이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이 대리인이 관리하는 체푼게티 선수도 약물의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궁금증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나왔던 겁니다.
네.
실제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육상 전문 매체인 시티어스 매그가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체푼게티 선수한테 최근에 케냐 선수들이 도핑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기록이 지나치게 좋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기록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네.
이 질문에 체푼게티 선수는 사람들은 뭐든 말할 수 있는 거다. 잘 모르겠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당시 통역은 준비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네. 약물 검사를 진행했을 텐데요.
예. 시카고 마라톤 같은 큰 대회는 경기 전후로 약물 검사를 합니다.
네.
결과는 뭐 몇 주에서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런 의구심은 있지만 이 체푼게티 선수는 워낙 뛰어난 선수라는 것이 이미 여러 번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현재는 우세합니다.
네. 그런데 선수 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다른 요인도 이번에 초인적인 기록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훈련 방식도 있고요. 영양 공급적인 부분 그리고 그 카본 플레이트 신발 같은 기술적인 발전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후문으로는요. 이번 대회 1위와 2위 선수가 각각 다른 그 미국 스포츠용품 회사의 후원을 받아서 그 회사의 신발을 신고 뛰었습니다.
네.
이 체풍게티 선수가 이런 기록을 세우면서 해당 회사 제품 홍보 효과는 물론이고요. 체풍게티 선수를 후원한 회사가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루스 체풍게티 선수 소감도 들어봐야죠.
예. 경기 후에 NBC 방송과 인터뷰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다.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이런 승리와 세계 기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소감이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대회 남녀 우승자는요. 각각 10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는데요. 신기록을 세울 때 5만 달러를 더 받습니다.
아, 두 배를 주지. 왜 5만 달러만 줄까요? 그럼 체풍게티 선수는 시카고 대회로 15만 달러 상금을 얻게 됐네요.
네.
그런데요. 여자 마라톤 역사가 길지 않죠.
맞습니다. 여자 마라톤의 역사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1971년에 호주 출신의 에이드리언 빔스 선수가 처음으로 여성 최초로 3시간 미만 기록, 그러니까 2시간 46분 30초를 세웠습니다.
네.
그 후에 1972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공식적으로 여성 참가가 허용됩니다.
네.
1973년 서독의 발드니엘에서 처음으로 여성 전용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럼 어느 올림픽에서 처음 여자 마라톤 대회가 열렸을까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부터였습니다.
네.
여성 장거리 종목에 대한 인식을 바꾼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요.
네.
그 역대 눈에 띄는 여자 마라톤 선수들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2003년에 여자 마라톤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렸던 영국의 폴라 레드클리프 선수는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15분 25초에 결승선을 통과해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16년 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9년 케냐의 브리지드 코스케이 선수가 이를 2시간 14분 4초로 단축했고요. 지난해 에티오피아의 티그스트 아세파 선수 2시간 11분 53초로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루스 체풍게티 선수가 시카고 마라톤에서 다시 한번 그 기록을 깨게 됩니다.
네. 자, 이번 기록은 이 초인간적인 기록은 또 언제 또 누가 또 과연 깨질까 궁금하네요.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미국 여자 선수 기록은 어땠을까요?
네. 사실 이번 경기에서는 기대를 많이 받았던 미국 여성 엘리트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주요 선수들이 고전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키에라 다마토 선수가 주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발바닥 통증이 커서 15km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엠마 베이츠, 사라 홀, 베치 사이나 선수도 후반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네.
하지만 버지니아주의 수학교사 수잔나 설리번 선수가 2분 21초 56의 기록으로 이번 대회에 미국 여자 선수로서는 가장 좋은 기록을 세우면서 여자 선수 순위 7위에 올랐고요. 가장 좋은 기록입니다. 린지 플래너건 선수 2시간 23분 31초로 9위에 올랐습니다.
네, 미국 여자 선수 두 명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네요.
네.
네. 자, 그럼 역대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던 미국 여자 주자 누굴까요? 뭐 오늘 히스토리 메이커 두 번째 사실 주인공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2022년 시카고 마라톤 대회입니다. 미국 여자 마라톤 신기록을 세웠던 에밀리 시슨 선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시슨 선수는 2시간 18분 29초로 42.195km 풀마라톤을 완주했는데요.
네.
2022년 마라톤이 이 풀마라톤으로서 세 번째 경주였다고 합니다. 같은 해 5월에 인디애나폴리스 하프마라톤에서도 미국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따르면요. 당시 시슨 선수는 경기 중에 페이스에 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
페이스메이커의 속도를 따르라는 지시만 받았고요. 결승선을 거의 다 왔을 때야 자신의 기록이 얼마나 됐는지 될지 짐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게요. 육상 경기에서 그 선수들의 기록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주자를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에서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드는 선수들을 얘기합니다.
네.
선두권 선수들의 기록을 올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출발부터 한 30km까지 달리다가 뒤로 빠집니다. 어쨌거나 시슨 선수는 세계 기록 역대 22번째로 빠른 여성 마라토너가 됐습니다.
네. 자, 에밀리 시슨 선수 어떤 사람인가요?
네, 시슨 선수. 올해 33살이고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난 미국인 백인 여성입니다.
네.
시슨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달리기 종목에서 아주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미주리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위스콘신 대학교로 입학했다가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학교까지 옮기면서 선수로 활약하게 됩니다.
네.
전미 대학 체육협회 NCAA의 5000m 실내 및 실외 챔피언으로 활약하면서 NCAA 타이틀을 차지하는 역량을 보여줬는데요.
네.
대학 졸업 후에는 스포츠 회사 뉴밸런스와 계약하면서 프로 선수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주요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2019년에 런던 마라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2시간 23분 8초의 기록으로 6위를 차지했고요.
네.
시슨 선수는 두 번의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는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만 미터에 출전해서 10위를 기록했고요. 2022년에는 하프마라톤 미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때가 1시간 7분 11초였습니다.
네.
2024년 파리올림픽 여자 마라톤에도 미국 대표로 출전했는데 그때는 23위였습니다.
네. 도성민 씨는 풀마라톤 완주하신 경험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뛰죠?
저희는 풀마라톤이 아니라 몇 미터가 최장거리냐를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는요, 히스토리 메이커로 두 명의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 주자, 거기다가 초인적인 기록을 세운 케냐 선수, 또 미국인 선수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성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프 마라톤을 먼저 한번 뛰어볼까요?
하프에 하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의 명령문은 뭐뭐 하세요 또는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두 종류의 긍정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don't, don't을 사용한 부정 명령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had to give someone a direct warning or strong advice against doing something?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하거나 강력한 충고를 해야 했던 적은 없습니까?
One way to do that in English is with the word don't.
영어에선 그럴 때 don't,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don't로 시작하는 문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check your phone when crossing the street.
길을 건널 땐 전화기를 확인하지 마세요.
Don't lose that key. It's the only copy I have.
그 열쇠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복사본입니다.
Don't make too much noise. I'm trying to work.
너무 소음을 만들지 마세요. 일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Don't를 사용해 경고나 충고를 할 때 우리는 명령을 합니다. Don't를 사용한 부정 명령문을 만들 때는 평서문에서 문장의 주어를 생략하고 don't 플러스 동사 원형을 사용합니다.
There are a few things to keep in mind when giving warnings or advice with don't.
Don't를 사용해 경고나 충고를 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The first is that we use these commands in familiar situations with people we know.
첫 번째, 이런 명령어는 아는 사람과 친숙한 상황에 사용합니다.
We wouldn't use them with strangers.
낯선 사람과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But some commands with don't are considered friendly reminders.
하지만 don't를 사용한 어떤 명령은 친근하게 상기시키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Such as when we say don't forget.
예를 들어 잊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입니다.
Like this.
Don't forget your receipt. You might need it.
이렇게 말이죠. 영수증 잊지 마세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명령 화법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Don't를 사용한 명령 화법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don't를 사용한 명령어에 예의 발음 표현 please, P-L-E-A-S-E, please를 붙이면 요청이 되는데요.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Please don't lose that key.
제발 그 열쇠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Please don't make too much noise.
제발 너무 소음을 만들지 마세요.
Please don't check your phone when crossing the street.
제발 거리를 건널 때는 전화기를 확인하지 마세요.
Don't miss the next VOA Everyday Grammar Lesson.
제발 다음 VOA 매일 문법 강좌를 놓치지 마세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don't, 뭐뭐 하지 마세요. don't를 사용한 부정명령문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학교들은 즐거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의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연구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When campaigns are looking for additional votes because you know elections are being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이야기,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고요.
이걸 배우면서부터 확 달라졌어요. 나만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각도를 조절해야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용어, 뉴스 속 인물을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It's detection in neighboring countries that had not previously reported mpox.
평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평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